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다, 천국과 동의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좀 혼란이 와요. 천국이라 그러면 보통 사후에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다, 뭐 하나님의 어떤 왕국이다, 왕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인격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땅으로 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이것이 전통적인 천국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구나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주제는 한두 번 들어서 그 뜻이 쉽게 개념이 이렇게 머리에 딱 정착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은 뭐 별로 어려울 건 없는데 이것이 머리에 이렇게 딱 남아있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더군다나 적용을 하려면 굉장히 모호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대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출범됐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하는 것이다. 또 뭐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이제 진행되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된다, 완성이 된다, 그렇게도 설명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도 없던 나사렛 예수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의로운 왕권 아래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렇게 해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피조물에 대한 청지기지, 그것이 이제 나중에 타락을 해서 박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 그래서 이 청지기직에 대한 대리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뭐 대체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봤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들으면은 그 자체가 뭐 이렇게 썩 난해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좀 추상적이죠. 근데 그렇게 듣고 나서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아, 야, 참 좋다. 할렐루야. 뭐 찬양합니다. 뭐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은, 아, 그거야 뭐 당연히 그럴 테지요.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시고 또 이 세상이 새로워지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조인해서 즐길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왕권에 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뭐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 자신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별로 좀 개념이 확실하지가 않고, 또 이 세상을 봐도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의 왕권을 이렇게 확보하고 이렇게 통치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죠. 또 이 세상이 또 교회로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교회는 어떤 면에서 더 타락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기보다는 뭐 자기들의 왕국을 늘리는 일에 더 관심이 있는 그런 세속주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도래했다 하는 그 말은 굉장히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뭐 이렇게 잘못된 게 있는가? 그럴 리는 없죠. 이 문제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겠죠. 그래서 화살을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가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는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에서의 중심 메시지가 됐는가?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다른 그런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서 그것을 메시지의 중심으로 삼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메시지의 핵심으로 다루셨다면은 우리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겠죠. 그래서 이 복음서가 중요하죠. 역사적인 배경을 좀 훑을 필요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게 대리적인 왕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청지기로서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권적인 다스림을 원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살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주관을 하려는 그런 부정적인 자유를 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류가 하나님의 왕권적인 통치를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밟은 그 부정적인 선택을 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스스로 뭐 자기들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 무시했죠. 결과가 뭐냐 그러면 우상 숭배에 빠졌고 또 우상 숭배의 결과로서 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처절하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자원에 의존해서 돌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서 대리적인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미니 왕들로서.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그런 타락에 의해서 성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 때 원래 가지셨던 그 선한 의도가 인간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것이 좌초되고 만 것인가? 그것이 그냥 그 아이디어가 없어진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포기하거나 인간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기에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죠. 예수님 오신 것은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무시된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된 하나님의 왕국 속에 인간들이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가 피어나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의 왕권 회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회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불의와 사망과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같이 나눈다고 했으니까 함께 왕노릇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왕권의 회복은 인류가 원래 받았던 그 대리적인 청지기직의 회복이라고 말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또 확신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나가는 중인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개념을 안고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 이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별로 하나님의 그 왕되심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능력에 기초한 것이 하나님의 왕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게 초자연적인 재창조 사역이에요. 성경에서 뭐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그 다음에 재창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패턴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그것에 가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게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메시아 왕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시킬 목적을 가지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 마가복음이 나누는 예수님의 갈릴리의 사역에서의 첫 번째 선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산상설교에서도 보면 첫마디가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확립하는 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만 인간의 수건인 이 죽음의 문제, 정죄의 문제, 사탄으로부터의 그 속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 타락으로 상실됐던 인간의 그 원래의 피조계에 대한 왕권적 청지기직이 회복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이 점이 우리가 좀 분명하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을 읽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뭐 추상적으로 들리고 도덕설교 같이 들리고 말아요. 우리 관심이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를 하든지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왕권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내게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으면 여러 면에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사후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의 왕권적인 다스림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입니다. 체험적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의 기본적인 의미는 사후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권적인 다스림을 내가 받고 내가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용례가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다, 다스림이다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만은 그것은 막 편의상 1차적인 이유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쓰여진 그 용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예를 제가 잠시 든다면은 마태복음 그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권적인 우선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이 땅에 오시옵소서 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이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확립되기를 간구하는 청원이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을 내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내 심령이 안정을 누린다. 뭐 이런 뜻으로들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말이 전혀 아니고 심령의 평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도래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세상에 현재 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지적하신 거죠. 또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4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현재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미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런 새로운 상황으로 진입될 것을 예수께서 언급하신 것이에요. 또 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그런 말도 있죠. 너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뭐 천국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테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적인 다스림을 지니고서 살면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할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가 올 때 그때 상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 나라가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그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경영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가는가 하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과 가치관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봉사의 자세를 다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많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가, 거기서 오는 축복들이 뭔가 하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딱 정해서 요거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여러 측면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다면적인 것입니다. 그럼 그 다면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그때그때 하나씩 짚어가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연결이 안 되면 아이디어가 형성이 안 되죠. 뭐 여기 한 구절 떼서 뭐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가서 적당히 한 구절 떼고 그 다음에 뭐 쭉 띄어서 뭐 서신에 가서 또 한두 개 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리가 전혀 안 돼요. 체계가 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르침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1차적인 하나님 나라의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왕권이다, 혹은 뭐 하나님의 왕국이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런 모든 말들을 하나님의 통치란 말로 이렇게 대치시켜도 괜찮아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서 구원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것이니까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표현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서 뭐 천국에 들어간다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첫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오는 축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왕권적인 그런 통치의 축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기가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2차적인 그 의미, 2차적인 통치의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역이에요. 그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들의 삶이 들어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 영역이 다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장소적인 의미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 땅이니까 이 표현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물체적이고 지리적인 영역을 포함할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면 바운드리가 없는 영토가 없다. 그것을 자꾸 지리적으로 하늘이 저 어디 있는 장소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물론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신부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땅이 결국은 천국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신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다면적이에요. 근데 한 가지 공통된 공통 부모를 하나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용어 자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자신이 창조한 이 세상의 구원을 일으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닌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으로 하고 하나님 스타일로 하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마음에 이렇게 습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쪽으로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아이디어와 나의 생각으로 섬기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명심할 사항인데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고 하셨죠. 대표적인 구절로서 이사야에서 55장을 들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 그 의미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더라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중요한 핵심 키 verse를 알았더라면, 그걸 기억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실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고 기대를 했는데 와서 보니까 로마 제국을 뒤엎지 않거든요. 뭐 환자들도 고치고 죽기도 하시고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셨지만 결국은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의 아이디어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나라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이디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야 되는데 거기를 유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서 교회를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스타일로 자꾸만 세우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 축복하셨다 그러고 일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힘 여기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세웠어요. 우리가 세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되지도 않아요.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세우셨어요. 우리의 할 일은 뭔가?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체험하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전혀 없으면 그냥 내 아이디어로 해버리는 거죠.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하고서 우리가 섬기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들은 왕국의 건설자가 아니고 왕국의 프로모터들이에요. 왕국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지 말고 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이디어에 따라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데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프로모션해야 됩니다. 프로모트해야 돼요. 프로모터들이에요. 그것을 지원하고 그것을 펼쳐나가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왕권적인 다스림을 내가 받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왕권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또한. 그러니까 자꾸만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적인 다스림에 우리가 제대로 받는 것인가 아닌가. 내 삶이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다스림에 맞춰서 사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내 아이디어인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가. 하는 것을 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나라를 스스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은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자체를 우리가 세울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재창조 사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뭔가, 내가 그 안에서 해야 할 나의 소명이 뭔가, 나의 은사가 뭔가, 나의 리소스가 어디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서 설명하시는데 거기서 보듯이 인간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전혀 달라요. 보면은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나중 된다가 먼저 된다 그러시고 또 리더가 되려면 섬겨야 된다 그러시고 섬김을 받는 것이 사실은 리더들이잖아요. 세상 논리로 말한다면은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시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고 나중전대가 먼저 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운영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적고 내 나라에 관심이 많아요. 나의 복지, 나의 안전, 뭐 내 자식, 내 출세, 내 뭐 직업, 이런 커리어 이런 데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뭐 우리나라에 관심도 많고 뭐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선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선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세워있지 않으면 그 모든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이 다 비뚤어지고 핀트가 안 맞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온통 초자연적인 능력과 하늘에 속한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명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성령의 부음으로 성취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이상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서 대관식을 올린 곳에서만 실현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관식을 올린 곳이 어디입니까? 그 대관식은 수치와 겸비와 희생과 자기 부정과 십자가였어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왕권적인 대관식이었습니다. 희생의 피와 낮아지신과 용서와 사랑과 순종과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왕권이 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왕권적인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 아이디어를 얻어야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 믿지만은 십자가가 예수님의 대관식을 한 곳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시켜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라는 것이 뭐 그냥 세상에 한번 왔다가 뭐 좋은 가르침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 죽은 다음에 뭐 천국 온다 그런 나이브한 그런 구원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목적을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시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다 모여져 있어요. 우리의 삶도 그렇고 세상의 역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절정인 그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가 있어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잘 숙지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만 그냥 추상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겉으로만 읽고 하면은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왕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 특별히 희생하고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뭐 이거 이 봉사하시에 뭐 부서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알아요. 인간은 움직이는 동물들이죠. 뭐 가만히 있는 거 싫어해요, 사실은. 노는 것이 좋다 그러지만은 계속해서 놀아보세요. 그 별로 좋지 않죠. 활동해요. 활동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뭐 교회 와도 하나님 나라에서 뭐 이게 봉사하라 뭐 어쩌면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막 사람을 돌리고 막 정신없이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잘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면은 혼란이 오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말아요. 결국은 피곤해요. 예수 믿는 것이 아주 피곤해요.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생동감이 없고 그저 오래 다닐수록 힘이 더 빠지는 겁니다. 빠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더 많고 교회가 커질수록 자꾸 문제가 더 커져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이 나를 지배하도록 현재의 삶에서 미래의 확고한 성취를 확신하되 현재 지금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희생의 삶을 그런 겸비의 삶을 그런 어떤 의미에서 조용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겸비하게 조용히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그냥 팽개치고 그냥 우선 나한테 뭐 필요한 것 직접적인 그런 도움 받는 것 거기에 아주 열중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나 자신에게 집착하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를 보면은 예수의 왕권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 그러셨죠. 주기도문에서도 너의 필요는 네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께서 아신다고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안 믿어요. 주기도문 줄 때에 외는데 주기도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은 안 믿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먼저 관심 두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라는 것이죠. 그러면 너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앙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스타일로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매력이 없어요. 첫째 더뎌요. 하나님이 금방 오셔서 금방 탁탁탁탁 해결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기도가 왜 필요하고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왜 미래의 소망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빨리 달리시는 것보다 천천히 여유있게 걸으세요. 왜요? 자신이 있으시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서둘러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고난을 받죠. 서둘면 어디 마음이 급해지고 미스테이크 자꾸 하게 되고 이것저것 염려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평강이 없고 그러면 똑바로 생각하지 못하죠. 성령께서 역사하기 어려운 환경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성경 봐도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현재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왕권이 완전하게 확립이 되고 사탄과 죽음이 심판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이 현 세상의 고난과 부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창조의 천국 사역을 이룰 것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믿는 것이 있으면 참여하게 되죠. 미래에 하나님 나라와 이 왕권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내가 조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현재 내가 게으를 수가 없어요. 안으로 보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실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들을 귀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고 하셨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으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는 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확신을 못하잖아요. 왜 진행되는 것을 못 봅니까? 하나님의 왕권적인 다스림에 내가 자신을 순복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이 무엇이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내가 이것을 증거 일로에 올라가야 그래야 뭐 생동도 하고 확신도 있고 예수님 것이 참 신나고 이럴 건데 그런 것이 너무나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들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사탄을 발 아래 두신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미 세우셨어요.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백성들의 참여에 의해서 넓혀지고 진행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프로모터들이라 그러죠. 근데 그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 내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프로모터로서 얼마나 액티브하게 인볼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따라서 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것이 먼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없다, 내가. 체험적으로도 좋고, 머리로도 내가 지식적으로도 너무나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서신을 읽기 전에 복음서를 읽으세요. 복음서를 읽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데 더 집중해서 그것을 먼저 깨달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신으로 가셔서 교리 같은 것도 배우시고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훈도 배우고 일상생활에 대한 적용도 배우시고 하시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이 다 인볼브 돼서 다 같이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따져보면 이 모든 인류의 유일무이한 소망이에요. 이거 이외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출범이 됐으니까 예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8장 끝에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왕권으로서의 대관식을 마치시고 모든 권세를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권적인 다스림에 들어가서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라. 성령을 너에게 준다고 또 약속하셨고 성령이 실제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왕권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에 내가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주를 섬기면은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격려가 있고 이와 같은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힘을 내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으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